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나라, 그곳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성경이 설명하는 하늘나라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형제자매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진정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형제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 고등학교 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나름대로 저희 교회 그 전도사님께서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깊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고등부 우리 한 클래스를 모아놓으시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예수님이 내가 봤을 때는 10년 내에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그것도 세상 돌아가는 게 10년 내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거든요. 와닿으면서 그때 아마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대하게 되고, 그런 찬양도 교회에서 이제 부르고, 이제 그런 이제 고대 재림을 기대하는 이제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둘씩 타협되면서 이제 세상에 물들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 아, 주님이 오시면 안될 텐데,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오시면 큰일 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라든가 소망하는 것들은 완전히 뭐 이제 제 삶에서는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진 적이 있었죠.
그랬었군요.
저는 재림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면은, 이제 저는 재림보다는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는 있는데,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때그 아무래도 이렇게 주의 종 목회자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가르침을 배우게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무천년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재림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벗을 때, 무덤에 내려갈 때, 그때 다 하늘에 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재림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자 개개인마다 재림을 맞이하는구나.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활은 또 무엇이냐? 부활할 때 그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하여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그 가르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냥 재림은 당연히 그냥 뒷전으로 밀리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냥 영적인 그냥 부활, 내 옛삶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삶, 그 자체만 얘기하다 보니까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성경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가르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분들이 아마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진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물론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가까워 오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돈을 벌어서 평생을 살아갈까, 언제 은퇴를 할까, 이 한평생에 대한 계획을 이제 다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교회는 물론 다녔지만 그런 부분 생각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너무나 분명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 세상 징조와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10년 내에 오시겠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뭐 형제님 뭐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지금 제가 공감이 되던데요. 아마 이렇게 막 10년 내에 오실 거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믿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 극단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예언을 봤을 땐 정말 그게 무리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많은 믿음의 손주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승리하고 죄와 싸우는 가운데서 소망 중에 다들 이제 잠이 들었죠. 네. 저는 예전에 교회를 복음을 이제 경험하기 전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막연했어요. 그건 뭐 어떤 그 하나의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제주도 그쪽에 어디 이어도 뭐 그런 개념 뭐 엘도라도 개념 이데아 뭐 이런 막연한 개념의 그런 천국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천국은 뭐 좋고 뭐 항상 기쁜 일만 있다 그러니까 야 이 천국 가면 엄청 심심하겠다. 순 좋은 일만 있고 인생이 좀 환란과 풍파가 있고 고통도 네. 있고 그래야 좀 뭔가 이게
맞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물론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선물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저는 이제 생애빛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서 정말 이 재림은 저희 앞에 놓여진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희는 구원받은 자매였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당연히 들려올림 당해서 휴거가 될 거고 그 이후에 칠재앙은 그 이후에 이 지구에 내려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큰 소망이 없었어요.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생애 빛에 와서 바른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저희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전까지 저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없고 또 저희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지라도 저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온 그때 저희가 부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깊이 다뤄져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라든지 모든 그 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을 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악인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세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재림의 징조들 이 말세의 징조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더 인식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이 상황에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선교사님 아까 전에 막연하게 그 하늘나라 너무 지겨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무신론자들에게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지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제가 그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우리 땅 밝기라고 해서 시골을 찾아가면서 이제 대학교로 따지면 이제 농할 비슷한 거 가서 이제 시골 할아버지하면서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이제 한가할 때는 이제 사형리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만나서 그 사형리를 이제 전했죠. 딱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할머니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내가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휴, 여태까지 산 것도 지겨운데 하늘 가서 또 살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아,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한 많은 인생 사시고 얼마나 그 사시면서 이렇게 한도 많으시고 희로애락도 많이 겪으시고 이렇게 이제 인생의 애틋한 애달픈 그런 이제 토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짧은 7, 80년 인생 사는 것도 지겨운데 힘든데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하늘 가서 무엇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자체가 포맷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나한테 지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민망하셨겠어요. 그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셔. 네,
저는 나름 열심히 전도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많이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저 지금 네. 지금 참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를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는 이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사실상 은혜의 왕국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상 은혜의 왕국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식이 오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영광의 왕국이죠. 그래서 그분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세상이 영광의 왕국이 되거든요. 이 지구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따가 좀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영광의 왕국에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은혜의 왕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왕국은 실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실제였듯이, 그리고 친히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친히 부활하실 때, 성천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이라는 곳에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있다가 제자들에게 나 이제 하늘에 가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보는 앞에서 갔다는 것은 특별히 하늘로 올라간 것,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구름을 타고 가신 그 예수님, 너희 본대로 온다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광의 왕국은 우리가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너무도 확실한 실체인데 은혜의 왕국조차도 희미하고 은혜라는 그 개념조차도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속에만 있다 보니까 죄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은혜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영광의 왕국조차도 그냥 희미하게 막연하게 마치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때 그 애도하는 하나 저 유가족이나 그 외에 위로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래 이 세상은 죄악되고 이 세상은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으니까 저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편안하게 지내라 이렇게 막연하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위로하듯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막연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또 예수님의 실체하심 이런 부분에 대하여 희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복음 자체도 희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너무도 실체한 실제로 존재했던 그 에덴 동산조차도 흐리게 만들었던 그 기만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정말 어떤 그리움이라든가 실제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친구인데 영원히 사는 건 지겨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사는 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이 죄를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그 하늘나라에서 과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진짜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이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 성경에 기록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이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의 거할 처소, 하나의 거할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그 처소가 마련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시거든요.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세상과 겸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포기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꽤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흥경이. 그런데 참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니까 사실상.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초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망이 되는 일이면은 틀림이 없죠.
네. 그래서 이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분명히 존재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묘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기와 또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는 숫자가 한 번씩 이렇게 언급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뭐 노아의 방주에 8명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숫자보다는 그냥 이 숫자가 왜 필요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부분에 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오른편에 건물을 내렸을 때 그 잡은 고기의 숫자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153마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킬 때 그 앉은뱅이의 나이를 사도행전에 40여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 그 풍랑을 만나서 그때 로마로 우송되는 과정에서 그때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모든 인원이 276명이다 이렇게 어떤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확실하고 진실되고 분명하다
실제적이다
네, 실제라는 어떤 그런 것을 예시표하듯이 계시록에도 성전에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그 크기를 언급할 때에 계시록 21장 16절에는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하면서 그 둘레의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떤 길이로 환상한다면은 그 크기가 그러니까 정입방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크기가 미국의 5개주 정도의 크기고 뉴욕의 한 450,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한 300개 크기, 그런 크기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둘레가 그 1만 2천 스타디언인데 그것은 약 3천 킬로 정도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수치를 분명히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를 이렇게 명시한 걸 본다면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것은 너무도 구체적인 그런 땅이다, 그런 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막연하게 하늘을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실체적으로 확실한 어떤 선을 긋는다는 거죠. 특별히 하늘을 이렇게 지칭할 때 성경에는 세 개의 하늘을 두잖아요. 사도 바울도 삼층층에 갔다. 삼층 하늘에. 그러니까 1차적인 하늘은 우리가 이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지만은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의 별들의 하늘.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거든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너무도 분명한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새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300개가 들어간다.
그 정도 크기로.
그 정도 크기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 모습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되어 있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개의 문이 세워져 있고요. 그 문들은 열두 진주로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대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록 21장에 이제 묘사된 그 모습인데요. 사실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보기 전까지 그 화려함에 대해서 얼마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막 그 뭐 왕관, 뭐 보석, 뭐 또 다이아몬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요만하더라고요. 뭐 아니, 그것도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진주도 막 가장 비싼 진주 막 이러면서 흑진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돼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가 일단 막연하게 화려한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직 아일랜드 뭐 이래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뭐 롯데월드라든지 뭐 에버랜드 세상에. 이런데 가면 또 디즈니 월드 이런데 가면 막 성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을 스스로 상상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묘사된 것을 봤습니다.
예,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체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 시대에 거쳐서 아담 때서부터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곧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러운 교회거든요. 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 안에 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하늘의 초소를 마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죠. 그분이 친히 그분이 직접 생명으로 낳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숫자가 채워질 때 그 도성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 성의 이 크기와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화려하고 다 좋긴 좋지만 제 친구 아까 그 뭐 영원히 사는 건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서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에 그 명확하게 돼 있죠. 우리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 희미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서로 마주 대하는 것처럼 서로를 더 확실히 알 거다. 이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뭐 일단 그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사는 그 인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어떤 모든 그런 그 파괴되었던 그런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하늘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라든가 인지 능력, 이해력,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영성, 이성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초창기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로 대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서로를 잘 알고 또 하나님 존재에서 또 우리가 거하니까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고 서로 다 잘 이해하고 서로 다 잘 알고 서로를 다 그런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뭐 친척이나 가족들은 더 정확하게 더 잘 알아보겠지만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또 있죠. 완전히 그것은 이상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 그리고 슬픔, 고통, 우리의 그런 아픈 그런 모든 기억들은 아마 완전히 그때 아마 지워져서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지우신다는 말씀, 씻어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이런 수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이렇게 표현된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픈 기억이 있으면 계속 힘들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형제님 이제 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같이 희미하나 때는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 엘리야, 노아, 또 모세, 에녹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서는 아파트 살면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 물론 구원받은 의인들이 뭐 좁은 문이고 좁은 이제 적은 소수의 무리지만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굴 알 때는 처음에는 모르겠죠. 근데 그래서 동승명이 있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알아보겠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 형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오는 그 사랑, 자비,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 부모와 헤어졌지만은 뭐 몇십 년, 사십 년 이렇게 지냈는데도 이 혈육이면 뭔가 끌린다는 어떤 그런 것이 세상에서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믿음의 선진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름 모르게 순교하는 많은
맞습니다.
의인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이 어느 시대 때 어떻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믿음을 지킨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역사적으로 이런 분이 있었는데 형제가 바로 형제였군요. 자매님이 이렇게 믿음을 하고 그냥 막연히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역사적으로 정말 이름 없이 이런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얼굴을 보고 또 이런 모습을 대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더 자라가야 하듯이 우리는 6천년이나 이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이 타락하고 더 쇠약해지고 약해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까지 자라가려면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너무나 확실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 답변 이제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진리를 같이 이렇게 나눈 형제 자매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보면 너무 반갑고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참 아쉽거든요. 근데 그런 헤어짐이 없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의인들과 함께 교제 나눈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 나눌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클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이 사실상 교제죠.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다 알까요 하는 말 속에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이 사귀는 교제와 사귐은 다를 것 같아요.
더 깊이가 있고
온전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꺼리낌이나 어떠한 오해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죠.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 잠시 한 가지 그 이사야서 11장인가 이사야도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걸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이리가 그 어린 양과 사자가 그리고 또 독사굴에 같이 이렇게 뭐 흉악한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양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라든지 그냥 더불어 같이 산다는 그 자체를 보더라도 그것이 많은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고 에덴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허락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허락한다는 걸 볼 때 그것을 성경에 명시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문맥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체화되고 그것이 또 소망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본부를 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이제 천년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천년기 끝에 이제 이 땅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악인들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활. 그때 사단도 잠시 그 땅에 있던 그 무적행에서 이제 풀려나죠. 그러고 나서 성도들의 그 진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기 빼앗기 위해서 진격하는 게 그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존재들 이 악인들과 이 사단을 불로 태운다라고 돼 있고 그것을 불못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지옥불이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에 물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간수해 두신 것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단의 뒤를 따라갔던 그 악인들을 다시 집행심판하기 위해서 마귀와 함께 부활을 시키죠. 그때 불로서 불바다로서 불호수로서 온 세상을 다 태워서 정결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좀 다르죠. 예,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좀 하는 게 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일단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몸을 가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영혼만 이렇게 육신이 없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몸을 가지고 가는지 육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체가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과 뼈가 없는 그냥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예, 그 부분에서는 그 일단 빌립보서 3장 21절에 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네.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떠함을 누가복음에서 누구도 잘 나와 있습니다.